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았는데 사실 지금 12장에 우리가 이르러서 어떤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은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논하는 시간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이르러 우리가 은사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2장부터 이 14장까지 언급한 이 은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떻게 이것이 흘러왔는지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 문제만 똑 띄어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은사에 대한 의도,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쭉 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빠졌든지 뭐 그렇든지 어쨌든 우리 교회가 부임 이후로 제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12장에서 은사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은사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것을 좀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이 전체적인 흐르는 맥락과 그 연속선상에서 이 은사 문제가 나온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썩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분열 상황입니다. 분열되어 가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은사 문제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열 양상은 우리 서신을 보더라도 초반, 중반, 종반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초반에 등장하는 이 초반 양상이 계속해서 중반에 그리고 종반에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 교만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 결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던 이 복음이 왜곡되어 가는 결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분열한다 해서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여전히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면서 그 능력을 상실해가고 점점 이 죄악의 길로 치닫는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전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보면은 우리가 잘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칭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일부 리더들 그들과 사도 바울 간에 상당히 갈등 구조가 소개가 되죠. 그것이 1장부터 4장의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구조는 특히 이제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당, 분당의 문제. 그래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전제 앞서 볼 때 전제로 고린도 교회 이쪽 구역은 바울파, 이쪽 구역은 베드로파, 이렇게 파들이 존재했다라고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파들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씀을 나눴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 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나뉘어졌고 결국 그 분열된 마음으로 최종적인 비난의 화살은 바울에게 다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게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문제였어요. 일부의 성도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특성상 아테네에 너무 가깝고 그 당시에 최고의 부흥, 성장하는 도시 문화, 경제, 정치,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테네의 지혜에 관련된 가르침들이 물밑듯이 고린도로 흡수되어 온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헬라의 지혜 문화에 그리고 수사 문화에 대단히 젖어서 그것에 의존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십자가, 복음, 이것을 헬라 문화와 지혜와 수사로 분별하고 판단한 결과 뭐라고 결정을 내립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어찌 저것이 구원이 될 수 있냐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변증하는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도권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가진 사도권이 진짜 정당성이 있느냐?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지리도 못났고 밤낮으로 일만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물질적으로 쪼달리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했다. 이 사도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뭔가 이 사도다움의 그 권리와 주장을 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처럼 복음만 증거하던 그래서 그 바울을 그의 사도권의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이게 초반에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이 분위기의 흐름이었습니다. 중반에 걸쳐서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죠. 5장에서 11장까지. 이 교회 안에 등장하는 문제들, 근친상간, 소송, 결혼 문제, 우상, 그리고 우상의 재물의 문제, 예배 드릴 때 여인이 두건 쓰는 문제, 그리고 성찬의 문제. 이와 같은 쭉 11장까지의 전반적인 문제가 그냥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1장부터 4장에서부터 논의되었던 공동체 안의 분열과 왜곡과 교만의 문제가 흘러들어와 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반에 12장에 와서는 12장부터 14장에서는 은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종반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공동체의 교만과 분열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은사에 녹아져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저변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 그리고 그들의 분열, 그리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왜곡, 이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사 문제까지 그 문제가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바울은 12장에 와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전제를 제외하고 은사 문제로 들어가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낼 때에는 어떤 전제를 가져야 되냐면, 지금 교회는 분열되어 있고 뭔가 지금 상당히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은사마저 왜곡하고 있다. 은사를 통해서 이들이 교만해져 있고 은사를 통해서 이들이 교회가 지금 나뉘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 은사 문제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런가? 왜 은사 문제가 등장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해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이방 신전에 이미 몸담고 있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이방 신전에서 행했던 다양한 모양 형태의 방식의 어떤 영적 체험들을 이렇게 재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용했던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이방신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쳤을 때의 은사가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언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온 은사의 핵심에 가장 문제가 되던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방언과 그리고 예언이었습니다. 신비스러운 행위와 현상에 초점을 두어 은사라고 하는 이 본질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문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상황에서 이런 은사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반 중반의 문제, 우리가 이 앞서 바로 11장까지 흐르는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면 누가 더 잘났냐 이 말입니다. 누가 더 잘났냐,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잘났다,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 11장까지 흐르는 본문의 저변에 깔려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주장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 다시 말해서 바울 당신보다 충분히 잘난 지혜, 영적인 성령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결국 이것입니다. 교만이죠. 이들의 비난과 판단, 그 화살이 직격으로 바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와 같은 이 교만이 결국은 바울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리더들에 의한 분위기 몰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교만한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교만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더 심하게는 실족할 위기에 처해서 바울이 그것을 가장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와 같은 자랑을 하죠. 그래서 일부 리더들이 주장했던 것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을 가졌다.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어떤 지혜의 특별함과 신령함을 가져서 이 지혜와 영적인 면에서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 그리고 두 번째 교만은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는 거리낌이 없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지혜가 있어서 전혀 거리낌 없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우상에 드려진 제물인데 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우리도 우상 신전에 가서 먹자.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은 복음도 왜곡될 뿐더러 이들의 믿음 없는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권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신령한 것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들이 주장했던 권리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큰 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루었는지 우리는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보아왔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지혜와 이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1장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는 지금 교만해져 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내가 수사학을 몰라서 지혜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의 화려한 언변으로 자랑하면서 교만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3장 19절에서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다. 그런데 너희는 그 지혜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리 문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취득 또 누리면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던 이들의 오만함,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체된 형제 자매 옆에 있는 우리 지체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너희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참다운 성도의 자유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권리를 취하다가 지체가 믿음이 없어 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권리, 잘못된 자유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단히 많이 이야기해요. 6장 12절,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자유롭게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자유롭게 했다고 나는 자유하지만 그 행동을 보고 다른 지체, 믿음 없는 지체는 시험당하면 너의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7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결코 나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나뉘게 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장 19절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죠. 나는 사도로서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청해서 받아서 이렇게 밤낮으로 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구원하고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 자랑스럽게 9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33절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바울의 이 권위를 주장했던 고린도 지도자들의 일부 리더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너희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말아라. 결국 이것입니다. 너희의 존재 이유는 너희의 잘남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특권을 누리고 스스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로 살지 말고 너희는 서로의 유익, 생명을 보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결국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깨닫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스스로 막 기뻐하고 그래서 남들은 몰라도 나 스스로 혼자 하나님과 뭔가 이 영적인 이 수준이 올라와가지고 막 혼자만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이런 수준의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는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일은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사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의 권리마저 기쁘게 포기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산다. 결국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은사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죠. 뭐 영적 은사로 인해 이 교만해진 공동체, 무질서해진 공동체,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은사 문제를 꺼내드는데 바울의 답은 동일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목적 역시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은사 역시 동일한 답이에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랑이나 남다름의 차별, 그 차별의 증거로 사용하는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가 품고 있는 본질,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앞서 3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함인 것이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서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은사 문제의 대전제입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 서로 교회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나름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서로 자랑을 하고 방언을 내세우는데 그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는 어떠하냐면 은사로 인해서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은사를 통해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는 하나됨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위에 존재하고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됨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은사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꺼내든 것입니다. 장황하게요. 14장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은사가 무엇인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논쟁의 흐름으로 보아, 내용으로 보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 거대한 우주 하나를 어떤 나무 한 그루로 말해버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을 가르쳐달라는 거죠. 제가 은사를 정의해볼게.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 아, 그것도 못 따라하시면 어떡해. 예수를 주라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 주라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 이것은 3절 이야기예요. 12장 3절. 그 성도 모두에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예,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 이것이 은사거든요. 자, 이 정의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은사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얻은 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가 받은 어떤 구원, 이 구원의 그 가치, 은혜, 놀라움, 이것을 너무 우리가 경의 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바울은 3절에서 그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의 은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은사라고 여러분은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구원. 구원만큼 가치 있고 무게 있는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방언이나 애언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의 구원이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 구원받은 다른 성도의 그 구원보다 더 무겁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함, 그 가치의 놀라움, 이것은 그 위에 어떤 은사가 하나 얹어진다고 해서 저울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은 확실하고 놀랍고 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더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약해지고 강해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사 아까 정의의 이 첫 번째로 최고의 은사는 구원이다라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고 두 번째가 이 최고의 은사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를 저마다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연륜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헬리팩스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이렇게 지금 모여들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주셨다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신 목적이 있고 이 모으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이 최고로 목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자라온 것이 다른데요.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의 주심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를 각자 주셨는데 각자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면 이 은사가 누구를 위해 필요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마다 다 다른 은사를 하나씩 성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여러분이 받은 은사보다 더 좋은 겁니다.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특별한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자, 이러면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함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 은사가 곧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은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한 곳에 끌어모으셨다는 사실이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서로 다른 자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 그것이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각자 은사를 줬더니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끈끈하게 서로가 하나 되더라. 이것이죠.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그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데 그 서로 다른 은사들이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대단히 신비롭죠.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이 8절에서 10절에서 나온 것은 아홉 가지 은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에 8절, 에베소 4장 7절 11절, 베드로가 4장 7절 11절 전부 다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개수로만 따지면 토탈 20개가 넘습니다. 20가지 이상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사가 그 정도밖에 없느냐? 지금 이 사도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은사를 정의하는데 20개밖에 정의를 못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지금 바울이 1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분이 한 성령이다라는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 이것이 그래서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면 상대방도 그 사람만 가지고 있거든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가 돼야 돼요. 네 것이 좋냐 내 것이 안 좋냐 이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은 어떤 것이 좋고 나쁘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다투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거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를 받아놓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냐면 내가 가진 은사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은사가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은사입니다. 상대방의 은사가 곧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은사인 것이죠. 여러분, 색깔의 수가 수만 가지라는데 보통 사람 한 백 몇 가지는 구분할 수 있답니다. 생명이 아닌 사람은, 보통 사람은 구분할 수 있대요. 근데 천재, 색깔을 구분하는데 천재가 있습니다. 그 한 만 가지인가? 그 정도 구분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검은색만 정의된 검은색만 55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그냥 검은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55가지가 넘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78가지가 넘답니다. 가지수가. 색깔 하나가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데 그 색깔들이 모입니다.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색깔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건 카운트할 수 없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색깔이 모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다른 이유는 이 색깔을 칠했을 때 그 색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사가 이 색인 것 같아요. 고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검은색 해도 그 검은색을 캔버스에 붓질로 탁 칠했을 때 각자의 검은색을 칠한다 하더라도 정말 색 구분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색이 다른데, 색깔 자체도 다른데, 여기에 빛의 조도에 따라서 색이 또 다양한 색깔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 확률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는 무한대의 다양성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이 고유한 색과도 같아요. 같은 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건 있겠죠. 다 다릅니다. 고유해요. 게다가 거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빛이, 조명이 비치면 그것도 달라져요. 옆에서 볼 때나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서로 섬기는 은사가 똑같아 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여러분 비슷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쌍둥이라 해서 비슷할 것지만 다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받은 이 은사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들이 서로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몸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가 유일하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이 서로 다른 느낌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색은 그 유일함의 어떤 정의하는 수단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색이 다른 색보다 우월하다 혹은 열등하다 이걸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 화이트를 동일하게 쓰면서 어떤 사람은 창백한 피부를 그리기 위해서 크렘느츠 화이트를 쓴답니다. 크렘느츠 화이트가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흰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피부의 붉은 톤을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을 쓰는데 그때는 웜 화이트를 쓴답니다. 이 웜 화이트가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흰색이죠.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색깔도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말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고치는 은사 쭉 아홉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같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한 성령의 일하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답니다. 그 목적은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면서 세워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월등하다, 우월하다, 혹은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검은색이 흰색보다 더 우월하다.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보다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보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을 가지고 특별히 우월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방언하는 성도가 방언하는 못하는 성도보다 더 우월한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방언의 종류가 다르는데 어떤 사람의 방언은 진짜같이 멋있고 어떤 사람의 방언은 뭔가 좀 이상하고 서툴 느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멍충입니다. 다 다른 것이에요. 서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사를 주심은 그 구원 얻은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며 건강한 몸을 세워가라 하시는 성령의 뜻이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병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았냐? 딸랑 구원받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자고 그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심지어 방언 못하는 것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원치 않게 그 군종병이 됐어요. 신학생이 아니었는데. 근데 군종병이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육해 공군이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4박 5일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휴가죠. 근데 거기 가면 예수 믿는 군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군종병들이, 장교들이. 최고 4스타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4스타가 뜨면 그 밑에 기독교인들은 다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합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는 흩어져서 사단별로 모이는데 사단 안에 군종병들이 또 한 100여 명씩 있죠. 그 집회 때 군종 장교가 어디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방언 못 받은 것들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놀랬죠. 물론 거기에 대해 깊은 의미, 오늘처럼 제가 이해할 정도의 깊은 의미로 이해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났어요. 무례한 거죠. 방언을 받았다고 방언 받지 못한 자를 마치 무슨 저 실력 없는 자처럼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름을 다른 사람의 지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이 특별함과 구별됨과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심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일당을 주고 우리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동일한 일당입니다. 그냥 뭐 제가 주는 거 아니니까 하루 1,000불을 준다고 하십시다. 1,000불 여러분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삽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낫을 주고 호미를 주고 가위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바구니를 주고 들어가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각자 다르죠. 삽이 낫하고 다르고 호미랑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자랑합니까? 야, 나 삽 받았다. 나 낫 받았다. 이렇게 자랑 안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포도원에 다 들여보냅니다. 각자의 다른 툴을 가지고 포도원으로 불러주심.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로 모으심이에요. 어떤 이가 삽을 팝니다. 삽을 팠는데 이 삽이 모양이 커서 섬세하게 못 파죠, 고랑을. 그러니까 옆에서 호미가 도와줍니다. 호미가 할 수 없는 일을 삽이 하면서, 삽이 할 수 없는 일을 호미가 해가요. 그리고 거친 가지는 낯이 자르는데 아주 조그마한 장가지들은 가위들이 잘 쳐줍니다. 그러게 각자의 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아주 튼실한 포도가 바구니에 담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마지막에 저녁에 보고 너무 흡족해합니다. 이들에게 정해진 약속한 1,000불씩을 줍니다. 은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각자의 다른 것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삽이 삽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호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위가 낫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전혀 낫 혼자 있을 때는 그 일을 할 줄 몰랐는데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사입니다. 구원의 무게라 하는 것은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면 나는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서로의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그들의 신앙의 진보와 격려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줬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진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요? 이 섬기는 은사로 필요한 자들을 내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섬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진보요 격려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만이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 다름은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 은사가 바로 너희가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증거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아름답게 그 가치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자들을 주의 몸된 지체들로 이렇게 부르시고 각자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저들의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유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그 일 역사들이 이루어갈 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